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요. 시작.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중요하면 어떻게 한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요즘 나오는 삼성폰 최신 폰이 뭐 갤럭시 S 어디까지 나갔나요? 21인가요? 무게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차고 있는 이 스마트워치 한 두세 개 그 정도 무게일 텐데 아무리 그 스마트폰을 좋아하고 손에 놓지 않는 사람이라도 그 스마트폰을 마라톤 경주할 때 주머니에 넣고 달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24시간 손에 놓지 않고 있는 사람도 그 시합에 들어가는 순간에 당연히 다른 데 보관해 놓고 출전할 것입니다. 마라톤 규정상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닙니다. 소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허용되지만 다른 데 두고 시합을 뛸까? 마라톤 경주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스마트폰 들고 뛸 수 있지만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경주에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쉬운 성경이라고 있어요. 그야말로 쉽게 풀어놓은 그런 성경인데 가끔은 기특하게 번역할 때가 있습니다. 원문의 의미를 잘 캡처해서 그런 번역을 내놓을 때도 있습니다. 가끔은요. 자, 쉬운 성경이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풀어놨어요. 내게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것은 여러분이 내세우는 표현입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오해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그리낌이 없다. 그래서 아무거나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에 대해 사도는 아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지만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문맥상의 의미는 내게 허용된 어떤 합법적인, 가능한, 괜찮은, 죄가 되지 않는 것들이지만 누군가에게 그 행동이 걸림이 되거나 아니면 공동체 전체에 유익이나 득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그 개인에게도 손해가 되는 시간상의 금전상의 주님께서 부르신 부름에 손해가 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허용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내게 허용된 합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손해가 되거나 걸림이 되면 그것은 안 하겠다.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군 복무를 마치고 1983년 중순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 달에 이제 2학년으로 복학을 했죠. 믿을 당시 저는 담배를 꽤 피웠어요. 많이 피웠습니다. 1년에 걸쳐서 금연을 두 차례나 시도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임운동 학교 근처에 하숙을 정해서 이제 복학 이제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한 방에 하숙생을 두 사람을 들였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이제 회사 다니면서 저녁에는 야간 대학을 다니던 저보다 두세 살 많은 사람이었는데 저를 보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막 예수를 믿어가지고 불타올라가지고 막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고 있었는데 성경을 펴서 쭉 읽다가 듣고 난 다음에 바로 담배를 피우거든요. 그 사람 생각에 그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데 이상하게 보였던 거예요. 이상하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담배 안 피우는데 어느 날 나에게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강창구 씨 참 이상하다. 나에게는 담배불을 끄자마자 성경을 펴는 그것이 신기하게 보인다. 교회 나가는 다른 사람들 그런 사람이 없던데 저는 그분하고 이제 성경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막 토론도 하고 그 사람이 이성적인 논리가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딪히기도 하고 뭐 양보도 하고 또 가끔 그분을 위해서 제가 구원받기 위해서 기도도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제게 아 나의 이런 모습이 그 사람에게 걸림이 되는구나. 그렇다면 진짜 담배 끊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심각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을 계기로 제가 딱 하루 24시간 동안 담배를 피우지 않고 지난 때가 있었어요. 24시간 동안 내가 담배를 하나도 피우지 않았네. 갑자기 깨달음이 오면서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어떤 도우심이다, 기회다 생각하고 그때로 평생 이제 금연을 하게 되었죠. 지금도 사실 담배 연기 쪽으로 가면 좋습니다. 아직도. 구체적으로 성경에서는 담배를 금하고 있지는 않아요. 피워도 됩니다. 내 영혼의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가능하죠. 사도 바울은 그럽니다. 내게 가하나 그러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지점입니다.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예수 믿는 나를 보는 누구에게인가 걸림이 될 수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나를 억압하는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음 구절 보십시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이 얽매이다라는 이 동사가 중요한데요. 엑소시아조라고 하는 이 동사는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 권세라는 authority라는 그 말을 엑소시아라고 합니다. 엑소시아조라는 말은 권세 아래 들어가다. 다스림, 누구의 다스림 아래에 들어가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기 술이나 마약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마약 봉지를 뜯을 때, 내가 술병을 이렇게 딸 때에는요, 그 순간에는 내가 주인이에요. 주인이 돼서 즐길 목적으로 술병을 딱 땁니다. 마약 주사를 하죠. 시작 지점에는 내가 주인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 다스림 아래에 들어갑니다. 싫다고 해도 억지로 강요받는 상태로 들어가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이 무서운 거죠. 처음에는 내가 주인이 돼서 즐긴다라고 내가 얼마든지 즐기고 얼마든지 중간에 끊고 중단하고 안 하면 되지. 아 그런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인가 보면은 그 다스림 하에 그의 힘 아래 근세 아래에 들어갑니다. 강요받게 되죠. 사도 바울의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얽매란 의미로는요 그것이 죄는 아니지만 그것이 어느샌가 나를 노예로 만드는 습관들이라는 거죠. 자, 뭐 집집마다 넷플릭스 계정이 없는 이들 없을 텐데 우리가 이제 워낙 제작자들이 재밌게 만드니까 우리가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몰아보기를 쉽게 하는데 그 몰아보기, 그걸 영어로 빈지 와칭이라고 합니다. 빈지라는 뜻은 마약 술 따위가 들어가 있는 술판을 원래는 빈지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시청하고 있는 어떤 그에도 지나치게 몰입하거나 탐닉해서 시청함으로써 사실은 내가 즐기기 위해서 이렇게 탁 클릭했던 것인데 나의 유익을 위해서 보기 시작했던 것인데 멈출 수가 없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그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을 취소하게 되고 약속을 연기하게 되고 일정을 조정하게 되면은 나의 삶에 비효율적이 되는 거죠. 드라마 시청 죄가 아니지만 내게 가하지만 얽매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도난당하고 비효율적으로 삶이 꾸려진다는 거예요. 결혼 8년 만에 법정에서 아내와 합의 이혼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원인이 온라인 게임이었는데요. 떠나간 아내와 딸이 너무 보고 싶다고 이 남자는 고백하면서 과거의 게임에 몰두했을 때를 회상하는 짧은 글을 적은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게임의 제목이 나오는데 게임 승급전을 하던 중 4살 딸아이가 옆에서 자꾸 귀찮게 해 손으로 부딪히게 됐는데 딸아이가 넘어지면서 책상 모서리에 얼굴을 부딪혀 눈 위쪽이 찢어졌다. 엉엉 우는 딸아이를 옆에 두고도 게임에만 몰두하던 내게 아내가 물을 확 뿌렸다. 그날 밤 큰 부부싸움을 했던 기억이 난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게임이 죄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남자는 게임의 다스림에 들어갔기 때문에 도난당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의 소중한 것, 가족을 잃게 되는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죠. 2019년 2월 달에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괜찮은 참 좋은 목사님이세요.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Desiring God이라는 그 팟캐스트가 있는데 게임 중독 때문에 고민하는 그 세자르라는 그 청취자가 사연을 올려요. 이제 그것을 소개하면서 이제 조언을 주는 그런 내용인데 근데 이 세자르라는 사람은 청년은 크리스찬이고 그때 페루에서 이제 그 사연을 올린 것입니다. 그가 지난 한 3주 동안 어떤 상황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이제 글을 올린 것이죠. 고민 내용이 뭐냐면은 이런 것을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루 3시간 정도 게임을 하고 나면 공허감과 불만족을 느낀다. 근데 다음 날이 되면 게임을 하고 싶은 욕구가 또 생긴다. 이런 악순환은 반복되고 이 때문에 엄청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나는 영적 성장을 원하며 이런 하찮은 것 때문에 내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서 Hello, Pastor John. My name is Cesar. 그러면서 날 도와달라고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좀 온유하신 분인데 이 조언에서는 상당히 강하게 조언을 해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에서 게임이 주님이 되도록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저 게임이 당신의 의지를 주관하는 왕으로 군림하고 있으며 당신은 게임이라는 주인의 발 아래에 엎드려져 노예처럼 그의 말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29절을 인용하면서요. 어떤 내용입니까?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는 말씀을 인용한 다음에 이렇게 강하게 권면합니다. 이를 적용해 본다면 당신을 노예로 만들고 있는 모든 앱을 휴대폰에서 지워버리십시오. 없애버리십시오. 당신의 눈을 빼는 것은 당신의 휴대폰에서 앱을 지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합당하고 지혜로운 조언이라고 생각해요. 그 세자르라는 형제의 삶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극단적인 처방을 지혜롭게 해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효율이라는 표현을 아시죠? 효율. 영어로는 efficiency라고 하는데요. 어떤 비율입니다. 비율. 뭐뭐와의 비율이에요. 효율. 내가 투입한 에너지에 비해서 얼마나 일을 했는지에 대한 비율을 따지는 것을 효율이라고 합니다. efficiency라고 하죠. 어떤 상황을 잠시 생각해 볼까요? 물이 부족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 2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물을 이동해야 되는데 똑같은 드리의 통이 있습니다. 하나는 둥글게 생긴 통이고 하나는 네모진 통이에요. 어느 게 더 효율적이고 어느 게 더 efficient 할까? 다시 말해서 똑같은 에너지를 부여해서 이 통을 옮길 때 물을 물론 가득 채워 옮길 때 어느 게 효과적일까 하는 거죠. 둥근 통은 한 사람이 사실 이렇게 굴러가서 저기까지 이동할 수가 있죠. 네모진 통은요. 한 사람이 안 되죠. 여러 사람이 함께 힘을 내야 되는 거죠. 효율적인 면에서 둥근 통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삶 가운데 이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째째할 정도로 따져야 돼요. 내가 지금 내리는 어떤 선택, 시간 사용, 내 인생에서 이 자원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efficient한가, 얼마나 효율적이 있게 지금 내가 운용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마 우리 성도 가운데 그런 분이 없을 것 같은데 매일 인터넷 신문을 두세 시간 읽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두세 시간 동안 인터넷 신문을 읽어요. 뭐 재밌는 내용도 알기 위해서 읽지만 뭐 사람들과의 대화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업데이트한다. 예, 그런 목적으로 두세 시간 동안 매일 읽어요. 예, 죄 짓는 것입니까? 노, 아닙니다. 가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을 효율적으로 사느냐의 질문에 비추어서 이것을 대할 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죄가 아니기 때문에, 죄면은 하지 마, 이렇게 되잖아요. 죄가 아니기 때문에 효율성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성경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는 것의 유익은 누구나 다 알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민하는 문제이고요. 근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삶이 참 바쁘잖아요. 그래서 많은 시간을 낼 수가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 읽기나 묵상을 급하게 하거나 어떤 때는 그러는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이상하게 내 삶을 이렇게 아까 이 그리스도인 같은 경우 가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들여다볼 때 매일 인터넷 신문 읽기는 하고 있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것. 신문 읽기에는 희한하게 두세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데 너무 흥미롭고 근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효율적인 삶을 위해서 붙잡아야 되는 이러한 것은 희한하게 시간이 나지 않더라.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021년 12월 마지막 제가 설교한 제목이요. 기억하면 여러분 이상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라 정했고요. 그때 이제 본문으로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택해 드렸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제가 이 구절을 좋아하는 이유가 우리 교회 이름 영원한 비전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을 자주 묵상하고 또 주님 앞에 고백하고 합니다.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여러분 잠시 한 번 더 상기한다는 의미에서 봐주십시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없는 시간을 쪼개서 인터넷 신문을 꾸준히 읽는 사람과 동일하게 없는 시간을 쪼개서 성경 말씀을 꾸준히 읽는 사람, 무엇이 이 두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게 했을까요? 제가 가진 견해로는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이 차이를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행보가 달라진다는 거죠.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영원한 세계에 주목하는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이 세상의 전부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겠죠.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영원한 세계에 주목하는 사람은 시간과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인터넷 신문을 읽어나가느라고 성경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희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는 여성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이런 시간 사용을 경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근거해서 두 가지 포인트를 권면하고 이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첫 번째는 도난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입니다. 이 시간과 기회를 도난당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는 주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난 주일 설교 때 짐 론이라는 분의 이름을 언급했는데 그의 강의 가운데 실패를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네, 영어로 언급하는 것을 여러분 양해해 주십시오. A few errors in judgment repeated every day. 야, 지금 무슨 말이에요? A few errors. 몇 가지 판단적 실수를 매일 반복해서 하는 것. 이거는 좋은 의미에서도 똑같습니다. A few good discipline. 좋은 내가 훈련의 습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것. 실패와 성공을 만듭니다. A few errors in judgment repeated every day. 몇 가지 판단적 실수를 매일 반복해서 하는 것. 그것이 실패를 구성합니다. 그런데 내가 판단적 실수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 모를 때가 너무 많죠. 이 판단적 실수를 반복해서 하는 것은요. 인생을 도둑맞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전반절만 잠시 보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내 삶이 비효율적이 있는 곳에는요. 효율적으로 살 수 있는 그 삶이 도둑질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destiny, 부르시면 영광스럽습니다. 경계해야 됩니다. 도둑질 당하는 것이요. 물건 도둑 맞는 것 대단히 불쾌하고 기분 나쁜 경험인데요. 제가 그 리메라에서 그 목회할 때 아내가 주일 학교 반 방에 둔 그 큰 가방, 그래서 도둑 맞은 적이 있어요. 그 퍼시픽 계통에 그 청년이 들어와서 이 가방을 가져갔는데 아이들 한 명이 그것을 한두 명이 그것을 보았어요. 근데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죠. 왜냐하면 도둑이라고 전혀 생각을 못하고 아 사모님이 필요해서 가져오라고 한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들고 나온 것을 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안에 뭐 성경책, 전자사전, 노트, 필기 도구, 돈은 돈이 있었나요? 5불. 불쾌하더라고요, 그게. 그런데 여러분, 물건이나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이라는 기회입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돈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지금 우리에게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이라는 기회를 도난 당하고 있는데도 무감각하게 지낸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혹시 내가 내 삶 가운데 습관적으로 살고 있는데 판단적 실수를 내리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셔야 되는 영역입니다. 당연하게 나는 너무 자연스럽게 살고 있는데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 판단적 실수라면 A few errors in judgment repeated every day. 그것을 반복하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엄청 효율이 떨어지는 삶을 지금 살고 있고 이것은 내 삶을, 기회를, 시간을 도둑당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이것을 경계해라. 도난당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이를 위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것들임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도난당하고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닌 것, 맡겨진 것을 도난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섯 가지입니다. 돈, 시간, 신체, 지위, 기회. 돈, 시신, 지기. 돈, 시간, 신체, 지위, 기회. 돈, 시간, 신체, 내 몸,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어떤 위치에 있든지의 그 지위. 그 지위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직업,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어떤 상태, 직업, 지위, 모든 거죠. 그 다음에 기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들입니다. 아마 누가복음 16장 12절 읽으시면서 이 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고 어떤 적용이 잘 안 되는 분들 꽤 있을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2절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남이 누구고 너희가 누구냐?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남의 것은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보시기에 남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남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분복으로, 나의 영광으로,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준비해 놓으신 것을 그때서야 나에게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주 성경적인 개념입니다. 가끔 한국의 뉴스 보거나 뭐 이렇게 보면은 약자를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버카충이 뭔지 아세요? 모르죠? 버스 카드 충전이래요. 버카는 뭔지 아세요? 아, 상당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법인 카드를 법카라고 하더라고요. 회사나 조직을 이제 우리는 법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법인에 속한 개인이 공적인 목적으로 업무하는 일환으로, 업무 중에 하나로 그 카드를 쓰기 위해서. 뭐 그렇죠. 손님을 만났는데 내 돈을 지불하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데 그 밥 사줄 수 없잖아요. 지금 회사에서, 회사라는 법인의 이름으로 내가 출장을 가서 업무를 보는데 그게 뭐 렌트를 하거나 숙박비를 내 개인 돈으로 낼 수가 없잖아요. 그때 이제 쓰는 게 법인 카드예요. 근데 이 법인 카드로 가족 여행을 갔을 때 그것을 지불한다? 법적으로 걸려요. 그렇게 되면 상당한 액수의 그 벌금과 사실은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규정상으로. 이것을 업무상 배임죄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더라고요. 네. 회사 돈으로 운용되는 이 법인 카드를 마구마구 개인 용도로 쓰다가 이게 걸린 회사원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이 다음 어떤 인사 고과를 받아가지고 뭐 승진 시험을 본다든지 할 때 좋은 점수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이 의미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2절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법인 카드가 회사의 공적인 목적으로 해서 나에게 위임되고 위탁되고 맡겨진 것이듯이요. 회사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개인적으로 유용하면 안 돼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우리에게 있는 돈, 우리에게 있는 신체, 내게 있는 시간들. 목사님 시간 내 건데요.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위, 내게 생긴 기회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것으로 내게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이 맡겨준 것을 지혜롭게 활용하기 원하고 효율성 있게 운용하기를 원하세요. 남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유업을 내가 너에게 안겨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자원을 합당하게 지혜롭게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심각하게 이 말씀을 드렸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몸을 관리해야 되는 이유는요, 미용의 목적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신체적인 몸을 건강하게 재상의 상태로 유지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내 데스티니, 나의 부르심을 가장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아, 이렇게 하니까 자주 피곤해지더라. 어떻게 하면 피곤해지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그 삶을 살지? 운동해야 되겠구나. 내게 맡겨진 돈은 내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큰 액수의 돈들을 기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그 삶을 낭비로 이끌 큰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간들, 특히 시간들. 오늘 설교에서 중요하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시간입니다. 주어진 것이고 맡겨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빌려준 것이에요. 위탁된 것이에요. 시간이 많이 남아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지금 비효율성이 침입한 겁니다. 계획 없이 지나가는 것은요, 이 비효율성에 내가 나 자신을 방치한 거예요. 하늘 앞에서 분명하게 책망을 들을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 주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상태로 주님 이렇게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워도 중간에 비효율적인 것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계획을 세워야 돼. 그리고 중간에 가다가 아, 이것이 비효율적이다 생각하면은 중간에 멈춰서서 계획을 또 작게 크게 수정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맺기 전에 조심해야 될 영역은 죄는 아니지만 내 삶을 비효율적으로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경계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 취미생활이에요. 이것은 쉽게 나를 얽매이는 것으로 사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순진하게 시작을 했는데 옆에 있는 형제들도 하기 때문에 따라했는데 그냥 내가 가입해 있는 인터넷 동호회 누구나 다 하기 때문에 그냥 아 그럼 이것이 요즘 트렌드인 모양이다. 우리 세대는 다 하는 모양이다. 라고 해서 따라했는데 이 취미생활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효과적으로 살 수 있게 하는데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하는지요.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부분에는 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기도를 하시는 가운데 만약에 내가 취미생활을 해야 된다면 어느 선까지 내가 지배당하지 아니하고 내가 누리는 그런 차원에서 할 수 있을까? 지배당한다 그러게 되면은요 그 순간 노라고 선언하세요. 그리고 뒤로 한 발짝 물러나셨다가 내가 누리는 선에서 나의 삶을 활력을 주는 방식으로 행복지수를 끌어올리고 다음 내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에너지를 이렇게 주는 방식으로 다시 재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필요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인도가 필요할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 12절 암송해 보겠습니다. 다 보셨죠? 다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아멘. 저는 12절에 있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돌봐주시며 주님께서 내가 우리 아이 키울 때 이렇게 눈을 눈초리를 두었던 것보다 100배 1000배로 더 민감하게 나를 보고 계시다 하는 그 진리를 저는 믿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님의 열망 가운데 하나가 내 삶이 효율적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그 열망, 저는 그것 또한 믿습니다. 제가 선택을 잘못해서 잘못된 욕망을 계속 품고 있거나 얽매이기 쉬운 습관에 내 자신이 발을 들이려고 할 때 그 주님의 눈길은 어떤 것일까? 그것을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셔서 내 삶의 효율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 삶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신다. 이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제가 이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삶에 있어서 그 주님의 눈길을 의식하는 가운데 내가 그 주님을 구한다면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낭비와 손실을 줄이고 싶습니다. 주님, 많이 남기고 싶습니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개입해 주십시오. 이것이 옳습니까? 왜 제가 이렇게 피곤을 느낍니까? 그런 것을 주님 앞에 구하고 그분을 찾을 때 그분께서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이끌어주신다라고 믿습니다. 이 주님을 여러분들 많이 찾아주십시오. 많이 구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지혜와 능력과 공급에 따라서 아주 효율적인 그러한 삶을 주님을 위해서 살아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물 것이다 말씀하셨고 세심하게 돌볼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 삶의 메커니즘이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지혜와 능력이 그리고 호의가 주님께로부터 나옴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를 위해서 구하고 잠시 멈추어 서서 주님의 손을 바라볼 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실제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